VOA 세계 뉴스입니다. 연방 보조금과 대출을 중지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치에 미 법원이 어제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렌 날리칸 워싱턴 법원 판사는 이날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다음 달 3일까지 하기로 했던 이 같은 지원을 차단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뉴욕,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등 6개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조치에 소를 제기했으며 해당 조치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날 오후 5시 부로 관련 자금 지출을 동결할 것을 전날 각 기관에 메모를 통해 지시했었다고 미 CNN 방송 등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정책과 젠더 관련 사업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출은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 인원 감축을 위한 본격적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연방 공무원들의 인사관리를 책임지는 인사관리처 OPM은 어제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메모를 통해 이른바 자발적 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미국 정부 효율부에서 정부 규모 축소를 맡고 있는 KT 밀러 자문위원은 이 이메일은 200만 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 직원들에게 발송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OPM은 다음 달 6일까지 자발적 퇴직을 선택하는 직원에 한해 8개월 분량의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공무원 노조 회장인 에버렛 켈리 씨는 이날 성명에서 일정 금액의 보상을 약속한 새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돼서는 안 되며 새 행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미국 연방정부는 20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친이란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홍해 등지를 지나는 미국과 우방국 선박 공격을 멈췄다고 국제해양감시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홍해 아덴만의 해상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다국적 해군 감시 조직 합동 해상 정보 센터 JMIC를 인용한 보도에서 지난 19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이 발효된 이후 6척의 미국과 영국 관련 선박들이 무사히 이 해역을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JMIC는 이스라엘 관련 선박들에 대한 항행의 금지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잠재적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후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난 2023년 10월 전쟁을 시작한 직후 홍해 등지를 지나는 국제 상선과 호위 임무를 수행하는 미 해군 등 국제군 함정들에게 100건이 넘는 미사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같은 공격으로 지금까지 두 척의 선박이 침몰하고 최소 4명의 선원이 사망했으며 아울러 이 해역을 지나는 국제 해운에 한동안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양국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이뤄질 이번 정상회담은 15개월간 이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일시 휴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리는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백악관 방문이 예정대로 성사될 경우 네타냐후 총리는 백악관에 초청된 최초의 해외 지도자가 됩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1월 27일 발효된 영내 친이란 무장조직 헤즈볼라와의 휴전이 내달 18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자국군 항공기들이 레바논 남부 등지에서 헤즈볼라 트럭과 무기들을 운반하는 차량들을 공습했다고 이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 세력들이 레바논 남부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국가와 민간인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위협에 맞서 이 같은 작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종전이 서방국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어제 푸틴 대통령을 인용한 보도에서 우크라이나가 탄약을 소진하면 전쟁은 한두 달 안에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한국에서는 명절에 부모님이나 웃어른께 드릴 용돈이나 자녀나 조카 같은 가까운 친인척에게 줄 용돈 겸 세뱃돈 챙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만나는 자리에서 바로 지갑 속 돈을 꺼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미리 준비한 돈을 봉투에 넣어서 덕담과 함께 전하는데요. 이런 명절용 돈 봉투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라고 은행에서 갓 나온 이 새돈, 신권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요. 편리하고 빠른 것 좋아하는 요즘 사람들은 한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세뱃돈을 전하는 모바일 송금도 많다고 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설날 준비하는 돈 봉투에 어느 정도를 넣을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자리에 인색하지도 않으면서 또 과하지도 않을 정도의 세뱃돈, 누구나 한 번쯤 했을 만한 명절의 고민인데요. 한국의 연합뉴스를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12살에서 13살 정도까지 초등학생까지에는 만 원에서 5만 원, 미화로 7달러에서 34달러 정도를 준다고 하고요. 중고등학생이라면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러니까 미화로 70달러 정도까지가 보통이랍니다. 그리고 그 나이 이상도 10만 원 안팎이라고 하고요. 부모님과 웃어른께 드리는 새해 용돈은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 미화로 140불 정도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나누는 새해 덕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뭐 학생이라면 공부도 열심히 잘해라, 뭐 이런 얘기가 주로 오가는데요.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해야지, 살 좀 빼야겠어, 연봉은 얼마나 되니, 취업 준비는 잘 되니, 대학은 어디로 갈 거니 라는 인사, 젊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잔소리라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두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5도, 맑은 날입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1월 30일 목요일 북한, 모든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양덕과 용현, 동쪽으로는 양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 불겠고요. 특히 장전, 원산, 청진은 강한 바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군요. 개성은 영하 13도, 신의주 영하 18도, 함흥이 영하 15도, 원산 영하 10도고요. 중강 해산 영하 26도가 아침 최저기온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 영하 6도에 머물겠습니다. 개성 영하 3도, 함흥 2도, 원산 3도, 중강의 낮 최고 영하 8도고요. 해산은 영하 9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3m, 먼바다 4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m로 오전에 물결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1월 30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 ABC, 미국 정치 어제와 오늘 정리해드리고요. 꿈과 참신한 발상의 한국 청년들이 만든 새로운 기업,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특별기획, 스타트업 코리아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그 의류 브랜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제작에만 너무 막 이렇게 심취하고,
네, 스타트업 코리아. 오늘은 건강한 여가 문화를 위한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세레머니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The Weeknd, Save Your Tears 들으시죠. 지구촌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You look so happy when I'm not with you. But then you saw me caught you by surprise.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거의 모든 대외 원조를 일시 중단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판사가 트럼프 정부의 연방보조금과 대출금 동결 집행을 일시 차단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2월 6일까지 퇴직 의사를 밝히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최대 8개월치의 급여 보장을 제안했습니다. 세르비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다는 소식, 또 내전 중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미국 등 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미국이 대외 원조 대부분을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거의 모든 대외 원조를 3개월 동안 중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식 몇 시간 만에 이 식량 지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외 원조를 보류하는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었습니다.
예, 왜 이런 조치를 내리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미국 정부의 이 외교적인 입장을 재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원조 프로그램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동안에 이 대외 지원 기금의 새로운 의무 또 지출을 90일 동안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조국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 세계 여러 나라, 기관, 단체에 이 다양한 형태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에 미국은 이 대외 원조에 약 700억 달러를 지출했는데요. 예, 대부분은 미국의 국제개발처 USAID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제 당분간 거의 모든 원조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될까요?
네, 백악관은 어떤 외국 지원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는지 자세한 내용을 묻는 이 뷰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는 중단된 게 확인됐는데요.
예.
예, 볼로디미르 젤란스키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원조 동결로 자국의 여러 인도주의 사업이 중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라고 하면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는 가장 많은 원조를 받았던 나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가장 큰 규모의 USAID 단일 프로젝트가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140억 달러 규모 지원이었습니다.
네.
예, 우크라이나는 이 지원이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동결이 또 면제된 프로그램도 있군요.
네, 마르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28일 이 메모로 동결 면제 대상을 발표했는데요.
네.
예, 여기에는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 의료 서비스, 식량, 쉼터, 생계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낙태, 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 DEI 프로그램, 성전환 수술 지원 등과 관련된 활동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이 원조 동결이 또 면제된 나라도 있습니까?
네. 트럼프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대한 외국 군사 자금 지원 그리고 긴급 식량 지원은 예외로 뒀습니다.
네.
예,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최대 원조 수혜국 중에 하나였는데요. 2023년에는 33억 달러를 받으면서 두 번째 수혜국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순위는 이 수혜국의 필요 또 미국의 원조 정책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원조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면서 곳곳에서 타격이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같은 이 전통적으로 열악한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나라들이 특히 타격이 클 걸로 전망되고요.
네.
예,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다양한 미국의 원조 지원이 일시 동결됨에 따라서 성평등,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 HIV 약물 제공 같은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예, 미국은 특히 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 긴급 계획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 HIV 예방과 치료 분야를 선도해 왔는데요. 당장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는 미국의 자금으로 운영되던 HIV 관련 보건 종사자들이 28일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국제사회의 반응 볼까요?
네, 국제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대외 지원 중단 발표에 큰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구테우스 총장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미국 정부의 추가 면제를 고려해 줄 걸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런 국제사회 우려와 비판 시각에 대해서 미국 정부 어떤 입장인가요?
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 국민에게 보답 없이 미국 정부가 맹목적으로 돈을 나눠주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를 대신해서 외국 지원을 검토하고 재조정하는 건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도 28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는 더 큰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한 거라면서 전에는 위원회가 이 정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연방보조금과 대출금 동결 조처를 일단 차단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 오후 5시를 기해서 전임 정부의 진보적인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서 연방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시행되기 바로 몇 분 전에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로렌 알리칸 판사가 이를 일시적으로 막는 결정을 내리면서 집행이 일단 보류됐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연방보조금 또 대출금을 동결하려고 한 건가요?
네, 매스 베스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대행이 27일 각 정부기관에 보낸 메모를 보면요. 모든 연방재정지원의 의무 또는 지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오는 2월 10일까지 각 보조금과 대출금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분석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연방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28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자리에 섰는데요. 레빗 대변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This is not a blanket pause on federal assistance and grant programs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네, 레빗 대변인은 언론 보도로 혼란을 느끼는 미국민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이번 조처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과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일괄적인 중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사회보장 혜택, 노년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혜택, 빈곤층 식품 지원, 복지 혜택 등은 이번 조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정부가 왜 연방 보조금, 대출금 동결 조처를 하는 거죠?
네,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 납세자의 돈을 잘 관리하는 게 대통령과 이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는데요. 레빗 대변인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It means no more funding for illegal DEI programs. It means no more funding for the Green New Scam that has cost American taxpayers.
네, 이는 더 이상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프로그램, 또 바이든 정부의 기후 환경에 관한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지원, 연방정부와 기관 전반의 성전환자들을 위한 자금 지원이 더 이상 없다는 의미라고 이 레빗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네.
예, 이 레빗 대변인은 DEI는 불법적인 걸로 그리고 그린 뉴딜은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 비용을 초래하는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진보적 정책에 그동안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지 이거 들여다보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는 매우 책임감 있는 조처로 생각한다면서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마치 술 취한 선원처럼 돈을 쓰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위기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라면서 이 정부는 한 푼이라도 정직하게 계산되도록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정부 조처에 반발한 소송이 나왔던 거죠.
네, 정부 조처에 연방 자금을 받는 한 비영리 단체가 즉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예, 이에 알리칸 판사가 일시 행정 중단을 내린 겁니다. 알리칸 판사는 연방 정부가 일시 중단 대상이 될 프로그램의 전체 규모를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행정 중단 명령은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는 2월 3일까지 유효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 유도하는 조처도 내놨군요.
네, 트럼프 정부는 현재 방대한 연방정부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오는 2월 6일까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는 최대 8개월치의 급여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예,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300만 명 이상의 직원이 고용돼 있는데요.
네.
예, 이는 미국 전체 민간 노동력의 약 1.9%에 해당합니다. 미국 인사관리처 자료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들의 평균 재직 기간은 약 12년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유럽 발칸반도에 자리한 세르비아. 세르비아는 총리가 사임 발표를 했군요.
네, 밀로스 부세비치 세르비아 총리가 28일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세비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로써 우리는 가장 급진적인 시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르비아의 총리가 이렇게 사임까지 하기로 한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해 기차역 지붕 붕괴 사고 이후에 계속된 이 반정부 시위 끝에 나온 결정입니다.
네.
예, 세르비아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제2도시인 북부 노비사드의 한 기차역에서 야외 지붕 구조물이 내려앉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네, 이 사고로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두 달 넘게 지금 반정부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반정부 시위까지 벌어진 건가요?
네, 시위대는 이 해당 사고가 정치권의 부정부패, 직무태만, 족벌주의에 따른 부실공사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예, AP통신은 포퓰리즘 성향의 이 알렉산드르 부치치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점점 더 독재적으로 변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시위로 표출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갖고 있던 국민들의 불만이 이 해당 사고를 통해서 폭발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난 뒤 시위가 점점 더 격화된 거라고요.
네, 시위대는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사법 조치를 요구했는데요. 이 사고와 관련해서 10여 명이 기소됐습니다. 사고 며칠 후에 사임한 고란 베시치 전 교통부 장관도 이 기소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시민들은 더 투명한 진상조사, 관련 문서 공개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이어갔고요. 특히 27일에는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의 교차로를 시위대가 24시간 동안 봉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지지자들 또 반대자들 간의 충돌이 발생해서 여학생 한 명이 다치는 등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네, 이 사임한 부세비치 총리가 사실 취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더군요.
네, 맞습니다. 부세비치 총리는 세르비아 진보당 SNS 대표로 지난해 5월에 총리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한 지 약 8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건데요.
네.
예, 부세비치 총리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이번에 기차역 사고가 있었던 노비사드 시장도 역임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기차역 재건축 프로젝트가 시작됐었는데요. 부세비치 총리는 28일 총리직 사임을 발표하면서 정부 비판 세력이 철도역 사건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세르비아는 이제 총리 자리가 비었으니까 또 다음 총리 뽑아야겠네요.
네, 세르비아 의회는 30일 안에 새 정부를 구성해야 하고요. 이 새 총리가 임명되지 않으면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에 총선이 치러지더라도 현 집권 여당인 진보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큰데요. 진보당 조직력이 일단은 뛰어나고요. 또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국제선거감시단의 평가입니다.
네.
예,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도 진보당이 여유롭게 승리했는데요. 반면에 야당은 분열돼 있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네. 자, 총리가 이제 사임해서 세르비아 정국은 그러면 조금 안정이 될까요?
총리 사임이 시위대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이끌지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네.
예, BBC는 만약에 시위대가 이 총리 사임을 중대한 진전으로 본다면 예, 과거 반정부 시위와 비슷하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예, 하지만 만약에 시위대가 계속 시위를 이어가기로 한다면 세르비아 정국 혼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아프리카로 가죠. 아프리카 중서부 적도상에 있는 나라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여기는 내전이 더 확대되는 양상이네요.
네,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 보안군 그리고 투치족 반군인 M23 내전이 격화하면서 현지 외국 대사관들이 시위대 공격을 받았습니다. 28일 수십 명 시위대가 이 수도 킨샤사에 있는 미국 프랑스, 루안다 등 이 대사관 9곳 이상을 공격했고요. 불도 질렀습니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 대사관은 시위대가 건물 안까지 침입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케냐 대사관은 침입자들로부터 약탈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대사관 공격을 받은 정부들도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겁니까?
네, 미국 국무부는 웹사이트에 보안 경고를 내고 콩고 민주공화국 주재 미국 대사관 시설 밖에서 시위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경고에 따르면 대사관은 킨샤사 전역에서 도로 봉쇄, 소규모 화재, 돌을 던지거나 차량을 공격하는 대규모 군중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따라서 미국 시민들은 킨샤사에서 대피하고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예, 장 노에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이 시위대 공격에 대사관 건물에 화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네, 여기 시위대가 왜 다른 나라의 대사관들을 공격한 걸까요?
네, 이번 공격은 반군이 동부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데요. 시위대는 외국 간섭에 항의하면서 공격을 벌였습니다.
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지금 뭐 무장단체 여러 곳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네, 특히 동부 거점 도시인 고마를 두고 약 100개가 넘는 무장단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23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고마가 있는 북키부주는 첨단 기술의 필수적인 광물이 풍부합니다. 때문에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M23을 비롯한 반군 단체들이 정부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보안군은 28일 M23 반군의 진격을 늦추려고 노력했지만 M23은 이날 고마를 점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고마에서는 이미 수십만 명이 총격과 포탄을 피해 피난을 떠났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콩고민주공화국은 상당히 오랫동안 내전이 계속되고 있죠.
네.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내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고마를 두고 정부군과 반군 간의 내전이 격화하면서 이에 따른 인도적 상황도 심각한데요. 옌스 라이르케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대변인은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고마에서 전투원들이 강간을 저지르고 인도주의 지원 창고 시설 등을 약탈했으며 이 도시의 인도주의와 의료시설을 공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고마와 그 주변 인도주의 상황이 여전히 극도로 우려스럽고 28일 아침 도시 전역에서 소총과 박격포 집중사격이 있었고 거리에 많은 시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반군이 고마 지역을 완전히 점령한 겁니까?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또 유엔은 M23이 더 대담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고마를 점령했다 국제사회 압력에 철수하는 후에 이 2021년 후반 루안다 지원으로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루안다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콩고민주공화국 내전에 루안다가 개입돼 있다는 거 뭐 국제사회도 인지하고 있는 겁니까?
네, 유엔을 비롯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은 루안다의 반군 지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안다는 콩고 정부가 과거의 평화협정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전이 격화한 거라면서 루안다의 지속적인 방어 태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전문가들은 케냐가 주도하는 평화협상이 실패하면 이 지역 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콩고민주공화국과 루안다 지도자는 작년 12월에도 이 회동을 취소하는 등 양국 지도자 간의 대화 시도가 계속 무산돼 왔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1974년 8월 8일 TV 연설을 통해서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렸던 닉슨 대통령은 이로써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에 사임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후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포고령으로 닉슨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포고령 4311호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Have granted and by these presents do grant a full, free and absolute pardon unto Richard Nixon. For all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1974년 9월 8일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TV를 통해 연설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한 달 전에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완전하게 사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자신한테 불리한 증거가 쌓여가자 의회에 탄핵당해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사임을 택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앞서 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 내 워터게이트 건물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비밀 요원들이 침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닉슨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당시 포드 부통령이 황급하게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급작스럽게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고작 한 달이 지난 뒤 포드 대통령은 포고령 4311호를 발동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이 명령에서 완전하고 자유로우며 절대적인 사면을 닉슨 전 대통령에게 부여했습니다. 포고령은 행정명령만큼이나 대통령이 많이 발동하는 명령입니다.
No matter how plush the bus, no matter how comfortable the train.
그는 닉슨 전 대통령이 사임하기 전에 발생한 특정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미국에 대한 범죄로 기소당해 재판받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닉슨 전 대통령의 재판 가능성은 이미 미국 내 최고직위를 포기하는 전례 없는 벌을 받은 사람을 추가로 처벌하거나 굴욕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를 두고 오랫동안 분열적인 논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립헌법센터는 1974년에 단행된 사면 이후 몇 달 동안 대부분의 미국인이 포드 대통령 포고령에 담긴 조처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헌법센터에 따르면 약 44년 전에 시행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53%가 사면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포고령은 1862년 9월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발령한 포고령과 함께 미국 역사에서 논란이 되는 대통령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포고령 4311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한국의 스타트업 수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회사를 말하는데요. 최근에 꿈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여가 문화를 위한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개발하는 세러머니의 첫 번째 이야기,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대학교 경영학부 학생들이 함께 모여 가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창업을 했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세레머니로 우리 삶의 뜻밖의 즐거움을 기념하자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 자세한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최성락 이사입니다.
세레머니라는 뜻이 원래는 그 축구 세레머니, 운동할 때 세레머니가 있는데 앞자리 스펠링이 원래 C인데 저희는 S로 다르거든요. S는 세렌데피티라는 뜻이 있어요. 세렌데피티는 뜻밖의 즐거움이라는 영어 단어이고 어떠한 것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뜻밖의 즐거움을 기념하자라는 그런 세레모니 의미를 담고 일단 우리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의류 브랜드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년도 말에 처음에 기획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거는 21년도 2월 달에 사업자를 내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태기 대표와 함께 최성락 기사가 이 세레머니 공동 설립자로 회사를 운영해 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로서 계속 이렇게 지내오다가 대표님도 가만히 있질 못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되게 그 능동적인 분이셔서 저희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경영학과의 그 성공적인 창업 계획이라고 하는 창업 관련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첫 과제 아니면 사업을 네, 샐러드 판매를 하고 뭐 닭가슴살 쉐이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를 잠깐 일주일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팔아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할 시기여서 되게 굉장히 재밌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고 제대할 때쯤에 우리 뭐 하나 한번 다시 해보자라고 해서 그러면 처음에 사업 아이템을 뭘로 가져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대표님께서 성라가 너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럼 난 옷 좋아하지 그럼 의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의류 브랜드 세레머니라는 이름을 걸고 시작하게 되었고
세레머니의 첫 시작은 의류 브랜드 사업이었는데요. 현재 레저 예약 서비스, 그러니까 여가에 하는 모든 형식의 운동 예약 서비스 앱을 개발하기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그 의류 브랜드를 만들게 됐는데요. 그 제작에만 너무 막 이렇게 심취하고 결과물에만 심취하다가 그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팔 거, 그러니까 유통을 아예 신경을 안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딱 화끈하게 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고 근데 도중에 그 운 좋게도 구리시 그리고 노원구에서 그 외주로 의류 그 외주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지자체 뭐 캐릭터나 아니면 그 로고를 활용한 그 굿즈 제작 그런 외주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 레저 관련 기능성 의류를 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레저 의류를 또 제작을 하다 보니까 또 캠핑, 뭐 클라이밍 이런 그 레저 활동들에 대해서 되게 시장 조사도 하고 그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네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 그 레저 관련된 그런 예약 서비스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저 관련 서비스 앱의 이름은 마이레저라고 하는데요.
일단 큰 그 모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큰 위쪽에 있는 거는 세레머니고요. 세레머니는 회사명이고. 그 안에 레저 관련 그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 레저 관련 서비스의 이름은 마이레저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세레머니 이름으로 외주 용역 그 브랜딩 마케팅은 계속 영위해 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 초기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더욱 신경 쓰는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업할 때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업의 그런 목적이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스타트업이라서 그때그때마다 아이템의 그런 방향이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변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바뀌는 데 있어서 그 이유가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레저라는 시장에서 설정했던 그런 가치와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 기조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차 시제품이 나오기까지 점차 구색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그 현황 최성락 이사에게 들어봅니다.
현재 그 마이레저 현재 그 개발 상태가 1차 그 시제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한 저희가 처음에 초반에 구상한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최소한의 기능만 담은 그런 시제품 개발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그 개발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 MBTI랑 그 다음에 소비자의 그 취향을 분석할 수 있는 저희가 질문지를 초반에 어플을 깔게 되면 현재 나 웹 상태로 저희 서비스에 들어오게 되시면 그거를 질문지를 선택하게 되시고 저희가 사전에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설정해 놓은 그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캠핑장을 이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 추천해 놓은 그 세 가지 정도의 캠핑장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캠핑장의 그 상세 정보까지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그 시제품으로 개발 완료를 했고요.
MBTI는 일종의 성격 유형 검사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렇게 MBTI를 통한 성향과 취향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활동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CanBTI라고 네, 이렇게 알고리즘을 정해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1차로는 캠핑까지만 그 취향 분석을 완료한 상태이고 그 2차부터는 그 레저 종목도 지금 5가지 종목으로 좀 더 넓힐 예정이고 최종 시제품에는 10가지 종목까지 네, 다양한 종목을 네, 추가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 첫 번째는 캠핑, 저희의 그 주 종목은 캠핑이고요. 그 다음에 그 2차 시제품 때는 클라이밍, 그리고 서핑, 다이빙, 프리다이빙, 뭐 스쿠버 다이빙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스키앤보드, 볼링 이렇게 다섯 가지여서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레저 스포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저 스포츠란 레저와 스포츠의 합성어인데요. 레저 스포츠는 여가 시간을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추구를 위해 자신에게 투자하는 다양한 운동을 말합니다.
레저라는 의미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취미나 여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막 독서가 그 레저일 수도 있고 범위가 되게 다양한데 저희가 정한 거는 일단은 그 업장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저 스포츠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앱을 좀 더 콘텐츠화해서 2차 시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는 추가적인 그 콘텐츠 기능을 담은 그 2차 시제품을 출시 예정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댓글, 뭐 리뷰 이런 것들을 그 캠핑장에 대한 그 콘텐츠 내용이 담긴 시제품을 2차로 출시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회의를 거치고 있지만 예약까지 해서 소비자들이 저희 서비스 내에서 좀 레저 활동에 관련한 그런 콘텐츠 그다음에 또 취향 분석 자기에 맞는 그 레저 활동도 추천받을 수 있고 또 예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레저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도 개발해보다 보니까 콘텐츠, 뭐 정보, 예약까지 이런 삼박자를 갖추고 거기다가 많은 레저 종목까지 담은 그런 플랫폼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정보들이 뭐 예를 들면 업장에 대한 정보만 들어있고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뭐를 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좀 알아보기가 현재 되게 굉장히 힘든데 예를 들면 또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난이도 별로 되게 나눠져 있고 손잡이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공식적인 또 난이도라는 것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업장분들이랑 협약을 통해서 정보를 받고 뭔가 어플 내에서 좀 상세한 정보까지 레저라는 게 아직까지 그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소비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좀 상세한 정보까지 이렇게 드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레머니의 팀원은 모두 7명입니다. 최 이사는 앞으로 회사 규모가 더 커지길 바란다면서 이 늘어난 팀원들을 보며 점차 회사가 성장함을 느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보람은 매일매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팀원분들, 저희가 첫 의류 브랜드를 시작을 했을 때 5명이었다가 이제 다 나가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둘이서 이제 취업을 할까, 뭘 할까 그랬던 적이 작년 3월달 정도인데요. 그때부터 되게 이 약물고 같이 열심히 해온 결과 이렇게 사무실 공간에서 지금 능력이 있는 팀원들과 함께 같이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뿌듯하고 특히 회의를 할 때 같이 이렇게 저희 팀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속으로는 되게 뿌듯하다. 항상 팀원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7명의 세레머니 팀원 가운데 김한재 씨는 플랫폼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김 씨는 어떻게 세레머니에 합류하게 됐을까요?
세레머니에서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게 됐을 때 플랫폼을 기획하는 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앱 디자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자들 분들과 소통하면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앱이라는 게 유저들이 많이 모여야 또 앱에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저희 수익원이나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좋은 기능, 그다음에 진짜 필요한 기능 그런 것들을 앱에 녹여낼 수 있도록 기획을 해보고 있고요. 디테일하게는 사용자들이 앱에 들어와서 긍정적인 경험,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을 좀 중점으로 두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앱에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앱에 들어왔을 때 사용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예상이 되는 단계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예상치 못한 단계가 나왔을 때 사용자는 또 거기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법칙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용자들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어플이어야 되고 앱을 쓸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최대한 그런 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레저예약 플랫폼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레저 시장 자체는 저희가 시장 조사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역별로 봤을 때는 지역 인구 소멸 문제도 더해져서 어떤 지역에는 레저 활동이 분명히 잘 되어 있지만 그쪽에 홍보도 부족하고 운영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지역 문제의 해결까지 저희가 한번 건드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풀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세레머니는 마이레저 개발뿐만 아니라 이 지자체를 기반으로 한 행사와 또 자체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세레머니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고집이 세다, 고집불통이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Happy I could make it.
Did David apologize to you?
Yes, but I'm still not going to work with him.
Stop being so stubborn.
I'm not being stubborn. You're being too headstrong. Stop asking me to work with him.
데이빗이 사과를 했음에도 존이 데이빗과 일하지 않겠다고 하자 제가 그만 고집 부려요.
Stop being so stubborn. Stubborn.
완고한, 고집스러운 이 단어를 사용해서 고집불통이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집불통입니다.
He is as stubborn as a mule. As stubborn as a mule.
노새처럼 고집이 세다. 고집불통인 사람을 mule, 노새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죠. headstrong이란 단어로 고집이 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You are too headstrong. You are so stubborn. You are as stubborn as a mule.
당신은 고집불통입니다. 고집을 부리다.
Dig your heels in.
뒤꿈치를 파다. Heels, 발의 뒤꿈치가 땅 속에 들어가 있으면 쉽게 움직이지 못하죠. 고집부리다는 표현.
Dig your heels in.
기억하시면서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vote?
Yes, I voted to go to the beach.
Me too.
But David is being stubborn. He dug his heels in when we suggested we all went to see the ocean. He refused to listen to us. He's so bullheaded. He said he wanted to go to the mountains.
John과 제가 바닷가에 가고 싶어 하는데 반해 데이빗은 산으로 가길 고집했습니다.
David is being stubborn.
데이빗은 고집을 부립니다.
He dug his heels in when we suggested we all want to see the ocean.
데이빗은
dug his heels in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When we suggested we all want to see the ocean.
우리가 모두 바다를 보고 싶다고 제안했을 때
He's so bullheaded.
Bullheaded 같은 표현입니다. 그는 고집불통입니다.
He's so bullheaded. He's so stubborn. He's headstrong. Stubborn is a good word to describe people who have dug their heels in. Stubborn.
고집스러운이란 단어는
dig their heels in.
고집 부리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좋은 단어입니다.
You could even use them together. Stubborn.
그리고
dig their heels in.
두 가지 표현을 한 문장에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David is being stubborn. He dug his heels in when we suggested we all went to see the ocean. He refused to listen to us. He's so bullheaded. He said he wanted to go to the mountains.
그만 고집 부려요.
Stop being stubborn.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David apologize to you?
Yes, but I'm still not going to work with him.
Stop being so stubborn.
I'm not being stubborn. You are being too headstrong. Stop asking me to work with him.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당신은 고집이 너무 세요.
You are too headstrong. You are so stubborn. You are as stubborn as a mule. You are so bullheaded.
영어로 고집이 세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월 7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아프리카 수단의 신속 지원군과 관련 민병대가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가 대량 학살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2023년 4월 15일 수단 정부군과 신속 지원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한 무자비한 잔혹행위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63만 8천 명의 수단 국민들이 최악의 기근을 경험하고 있으며 3천만 명 이상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수만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023년 12월 19일 유엔 안보리에서 수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Each day brings new atrocities. Attacks on hospitals, on markets, displaced persons.
블링컨 장관은 매일같이 병원, 시장, 피난민촌에 대한 공격 등 새로운 잔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결 처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성폭력을 당한 여성과 소녀들을 비롯해 수단의 여러 지역에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신속 지원군과 연계된 세력들은 남성과 소년, 심지어 어린이까지 체계적으로 살해했으며 강간과 잔인한 성폭력 등 특정 인종의 여성과 소녀들을 고의로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단의 군대는 도망치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무고한 피난민을 살해했으며 민간인들이 구호물자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나는 신속지원군과 연계된 민병대가 수단에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수단 국민에 대한 잔악행위에 가담한 헤메티로 알려진 신속지원군의 지도자 모하마드 함단 나글로 무사를 제재합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7개의 신속지원군 소유 기업과 무기 조달에 관여한 개인 한 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이 분쟁은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으며 헤메티와 신속지원군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수단 정부군에 대한 지지나 호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두 교전 당사자 모두 수단의 폭력과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미래의 평화로운 수단을 통치할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수단 국민에 대한 분쟁과 잔악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Righteous Brothers의 You've Lost the Loving Feeling 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never close your eyes anymore when I kiss your lips. There's no tenderness